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오늘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위한 예비 접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는 이날 예비 접촉에 이어 내일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권정근 전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정남혁 북한 미국 연구소 연구사 등 6명이 오늘 오전 9시 40분께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나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비 접촉 장소나 구체적인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정부가 잦아들지 않는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위대가 마스크 쓰는 것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일 0시부로 복면금지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사용을 제외하고 폭력을 쓰는 불법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홍콩에서는 가두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신원을 감추려고 복면을 쓰고 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시위대가 복면으로 자기 얼굴이 감춰지는 것을 알고 더 거칠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홍콩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나흘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이라크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AFP 통신은 보안군이 하늘에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사람들에게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포로 생긴 희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높은 실업률과 공직자 부패, 그리고 부실한 정부 행정 등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포함해 이라크 남부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로 지금까지 최소한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가 발생한 곳에 통행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위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TV에 연설해서 가난한 가족들을 위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당면한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커트 볼커 전 미국 우크라이나 협상대표가 어제 연방 하원에 나와 비공개로 증언했습니다. 볼커 전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우크라이나 측이 건네는 정보만 믿고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커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시작되자 곧 사임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볼커 전 대표와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 조사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놓을 발표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표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탈레반 대표단과 미국의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어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1시간 이상 진행된 이번 만남이 공식 협상의 재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평화안에 거의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탈레반이 감행한 테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해 아프간 평화안 실행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방안에 따라 탈레반은 공격을 중단하고 아프간 주둔 미군은 모두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탈레반 대표단과 파키스탄 정부는 어제 아프간 평화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징용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9월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달 한국 내 판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과 혼다 자동차도 한국 내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새 일본 업체가 만드는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달 74%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전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일 관계에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은 양측의 정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와 평안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불필요한 도발이라며 발사 시험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y both agreed that the North Korea tests are unnecessarily provocative and do not set the stage for diplomacy and that North Korea should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이날 통화를 나눴다면서 두 장관이 북한의 실험은 불필요한 도발이며 외교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합참 대변인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단거리 또는 중거리라는 것 외에 어떤 미사일인지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바다 기반 발사대에서 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nd I would say that we have no indication that it was launched from a submarine, but rather.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이 같은 평가는 잠수함 대신 수중 발사대에서 쏘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have their submarine sea ready or capable of carrying the missile. They can test it from.
그러면서 수중 발사대 발사는 잠수함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신형 잠수함 역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너무 지나쳤는지 묻는 질문에 두고 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감행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미국 상원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의 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인 루비오 의원은 2일 트위터를 통해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날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이 좋은 합의를 협상하는데 진지하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권 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제재 완화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비핵화 조치만 취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마키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북한 비핵화 전략은 이룬 것이 거의 없다며 그러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진전하는 북핵무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반복적으로 용인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집행을 꺼리면서 더 대담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신 김정은의 호전성을 일으키는 건 미국의 협상가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함께 대북 금수 조치를 담은 제재 강화법안인 리드 액트 통과를 의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든 의원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핵무기로 인한 위협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단계적 비핵화 조치들이 많이 이행될수록 비핵화에 가까워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정치적 위기가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를 성사시킬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윤 전 대표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실무회담 계획을 밝힌 바로 다음 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I think North Korea wants to send a clear message that they are negotiating from a position.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습니다.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레버리지를 뜻합니까?
It's always been about the two. How much sanctions relief and how much traction can they get on security.
북한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재 완화와 안전 보장을 끌어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북한 문제는 결국 비핵화를 얼마만큼 할 때 미북 관계가 얼마만큼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는 제재 완화, 평화 체제, 외교적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를 제안한 뒤 도발하는 양상을 반복해 왔는데요.
I'm not sure that's completely correct. You know, I think right now.
항상 그랬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보다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급급한 쪽은 김정은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를 떠나시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럼 외교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접근법엔 찬성하십니까?
I do think you have to engage North Korea. I mean, there are really two ways to go about this. One is going straight.
북한과 관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경파들의 바람대로 즉각 북한 핵무기를 추격하고 최대 압박을 가하며 필요하다면 군사 행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너무 높이고 군사 행동까지 하게 될 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핵무기의 위협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접근법을 선호하죠. 협상과 긴장 완화, 비핵화로 나아가는 조치를 통해 핵무기의 위협을 쫓아가자는 겁니다.
두 방법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후자를 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Yes, I would say they're doing the second method after trying the first.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한 뒤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여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절차입니다. 곧 열릴 실무협상이 그런 절차를 마련하게 바랍니다. 적절한 절차 없이 두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난 것은 생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절차라는 건 뭘까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인가요?
I don't think there is any other choice but step-by-step process.
단계적 절차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곧바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북 양자 간에 해도 되겠지만 다른 나라가 참여해도 됩니다. 한국과 중국 등이 쉽게 떠오르네요. 협상가라고 부르든 특사라고 부르든 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비핵화와 안전보장의 진전을 만들자는 겁니다.
다자 형태의 협상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I would very much like to see it broadened to include South Korea.
이 과정에 따른 결과에 거대한 지분을 갖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시켜 외연을 넓혔으면 합니다. 비핵화의 부담을 이들 나라와 함께 지자는 겁니다.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중국과 한국의 압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에 계실 때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our intelligence agencies, they've come out publicly, DNI.
미 정보 기관들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가정보국장과 중앙정보국 국장이 현재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게 미국 정부 내에 널리 퍼진 인식입니다. 하지만 비핵화로 가는 단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밟을 때마다 북한이 비핵화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할수록 실제로 비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 핵무기, 장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핵물질을 제한하는 거죠. 모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치들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이 방식은 안 됩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위협을 느낄 텐데요.
I think as far as South Korea and Japan are concerned, as long as there is strong commitment.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력, 즉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공약이 있는 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그런 공약에 의문이 제기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약속은 매우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추진 등 국내 정치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My own guess is that President Trump himself is perhaps more eager.
그런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에 더 적극적일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핵 국면은 커다란 국내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길 원할 겁니다. 따라서 북한과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미 북실무협상과 비핵화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칸이 기자였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확인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협상으로 끌고 가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을 조상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라. 전문가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 실무협상단이 북한 관리들과 만나 반드시 얻어내야 할 성과로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진위 파악을 꼽았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비핵화의 의미를 서로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핵화의 정의를 종착점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he minimum goal for the meeting. In my view, is to achie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to get a North Korean commitment to that.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결과는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을 만드는데 합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핵화 검증과 국교 정상화, 안전 보장과 평화 구축 노력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합의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 need to stay focused 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that North Korea is actually trying to set the conditions not for denuclearization.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군축협상으로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대표단은 협상의 초점을 북한 비핵화에 명확히 맞추고 북한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담이 실무급 협상이라는 점을 양측 대표단이 모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se are working level negotiations. So by definition, work is going to be conducted. That means an exchange of
실무 협상은 입장과 생각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없더라도 다시 만나자는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가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북한 내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영변 핵시설 폐쇄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8개월 만에 어렵게 열리는 실무협상인 만큼 미국이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y should not make an unrealistic demand of full declaration of facilities at this stage. And they should be willing to offer
현 단계에서 북한 내 핵시설의 전면 신고라는 비현실적 요구보다는 북한의 양보를 대가로 어느 정도 제재 완화 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도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은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 부분에서 효과적인 대북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적으로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하되 원칙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검증에 앞서 제재 완화 등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ISLBM 시험 때마다 비난 성명을 발표해온 안보리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다음 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엔 기타 안건으로 올라온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4일 키프로스 안건을 급히 상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곧이어 다음 주로 연기됐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회의 일정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나라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8월 1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해 회의를 진행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며 이를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입니다.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후 북한이 8월 2일부터 24일까지 5차례나 더 미사일을 쏘아 올리자 세 나라는 같은 달 27일 또 한 차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위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부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 뒤 세 나라를 대표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한편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밝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극성 1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듬해 2, 4, 5월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그때마다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고체 연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워싱턴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이 지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특징들을 보셨습니까?
Well, my first thought was that it's quite larger than the past.
사진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과거에 북한이 실험했던 SLBM보다 크다는 겁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아마도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다는 것과 아마도 2단계 이상 미사일일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기술 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 무겁고 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전에 예상하셨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까?
I did not expect them to be to be testing a new submarine launch.
새로운 SLBM을 실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실험해온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주로 단거리용으로 군사 움직임에 맞춰서 이용되는 전술 무기로 불리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늘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니까요.
설계 측면에서 기존의 북극성 1형 그리고 2형과는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보십니까?
We saw several months ago North Korea displaying the construction.
몇 달 전 북한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로운 큰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었죠. 이번 미사일은 그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에 제한이 있습니까?
They can vary. They can be relatively short-ranged.
사거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짧을 수 있고요. 제가 아는 가장 짧은 건 인도가 잠수함에 탑재한 겁니다. 700km 사거리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 다단계 ICBM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발사하는 트라이던트 2가 그렇죠. 탄도미사일은 몇천 킬로미터도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우리가 흔히 정의 내리는 SLBM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The only defining characteristic of an SLBM is that it is launched by a submarine.
SLBM을 정의 내리는 특징은 잠수함에서 발사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뿐입니다. 사거리를 놓고 SLBM을 규정하지는 않죠. 만약 북한의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면 우리는 사거리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협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중에서 쏘는 것이니까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고 어디에서든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LBM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협받는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한계도 있을 텐데요.
The big limiting factor here, I think, with this missile and what it
가장 제한적인 요소는 바로 잠수함입니다. 미사일이 무엇을 위협할 수 있는지는 잠수함 성능에 달렸으니까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중국도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소음이 심해서 쉽게 탐지되는 잠수함, 그게 이번 미사일의 위협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SLBM 기술 개발이 향후 ICBM의 기술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I think so. What you see here i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다단계 미사일을 실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서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고체 연료 미사일은 단거리에 1단계 미사일이었고 비교적 낮은 고도로 날았습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미사일 각 단계를 분리시키는 기술과 노하우는 북한의 최종 목표인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에 실험한 ICBM은 고체 연료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Using a liquid fueled engine. You see a hard shift away from
네, 그건 액체 연료였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급격하게 옮긴 겁니다. 새로운 진전입니다. 많은 의구심을 낳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고체 연료 사용에 이렇게 능숙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고체 연료를 얻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요. 고체 연료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온다고 보십니까?
Well, it's always hard to say, but
단정지어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됐든 아니면 어디선가 전문가를 들여왔던 말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미사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북한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이 충분히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하고 놀라게 만듭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갖췄습니까?
China, Russia, the United States, France, Britain, India.
중국과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있습니다. 인도도 SLBM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나라들이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남은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I think the one of their final goals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을 보유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아마 만족하겠죠. 하지만 미사일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미사일 공간을 키운다거나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는 걸 우리는 봐왔죠. 또 명중률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북한의 새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이 그 예인데요. 재래식 무기와 함께 군사 목표물에 단거리 미사일이 제대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스커드 미사일은 명중률이 떨어져서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테러 무기로 사용해 한국이나 일본의 도시들을 공격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군 기지를 제대로 타격할 수 있다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도 SLBM 발사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think so. I think we will see continued testing.
네, 북한은 계속해서 실험할 겁니다. SLBM의 운명은 잠수함의 운명과 연계돼 있습니다. 잠수함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우리가 본 이 새로운 미사일, 북극성 3형을 지상에 배치 실험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북극성 1형 때도 꼭 그렇게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연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장면을 토대로 미사일의 역량과 잠재적 위협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2일 한국 국방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SLBM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SLBM 관련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다음 달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일본의 요청은 없었고 우리가 지소미아 그 관련해서 한일 정보 공유를 요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존 루드 미 국방차관 발언에 대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우대 백색 국가 명단 제외 결정에 대응해 지난 8월 한일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BM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며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요청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해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가 한국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안 것이 아니겠냐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항 직후에는 한국군의 정보가, 그 이후엔 대잠수함 초계 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필요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고위관리는 VOA에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한일 3국의 정보가 연동돼 움직여야 한다며 특히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뭐 잠수함에 관한 거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 넘버원, 넘버투 하고가 있을 정도로 잠수함전을 하려면 잠수함의 위치 파악도 해야 되지만 각각 잠수함이 내고 있는 신호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본 애들은 옛날부터 수집해서 가지고 있고 또 소나를 통해서 바로바로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일 양국의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입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정부는 사실 서로 간의 정보가 조합될 때 더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했고 실용적인 접근을 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설득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협력을 기반으로 서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겠다는 인식을 공감한다면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철회라든가 또는 그것과 관련된 강제징용 문제를 서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신 센터장은 이 같은 흐름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로 이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지역 전략과 상충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결국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군사정보의 흐름이 자유롭게 유통돼야 되는데 지소미아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종료되면 미국으로서는 다시 또 그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유지를 희망하는 거겠죠.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환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VOA에 미국에게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하나의 고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한국이 깨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편 정경두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미한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미한 동맹은 확실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미한 동맹이라는 큰 축이 버팀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의회내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양측 정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내 안보 위협과 북한의 공격성이 점증하는 시기에 미국은 한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 지도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미국은 양국 정상 사이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이자 친구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두 나라 모두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보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미한일 3자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압도적으로 재확인한 걸 보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4일 미한일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4월 상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원 측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도 마이클 맥하울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함께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급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에게서 나온 높은 방사능 피폭 수치는 비극으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핵 물리학 박사는 농작물 오염 가능성이 크다며 통일 뒤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VOA에 길주군 출신 여러 탈북민들에게 나타난 높은 방사선 피폭 수치 보도는 아주 비극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on the personal level, it's a very tragic issue. These people have been exposed to these high levels of radiation.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돼 왔다는 건 인간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심각한 패단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e North Koreans conduct their nuclear tests with very little regard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nyone or any other.
앞서 한국 언론들은 정병국 국회의원 측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10명에 대해 방사능 피폭 검사를 한 결과 5명에게서 250에서 1386 멜리시버트에 달하는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핵물리학자인 윌리엄 바레타 교수는 VOA에 수치가 극도로 높다며 1300 밀리시버트는 특히 심각한 방사능 질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높은 방사능 피폭 수치는 피해 탈북민들에겐 심각한 건강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라고 또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탈북민들에게서 나온 높은 방사능 피폭 수치는 핵무기에 상당한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주말에 있을 미북 실무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real sign the negotiators in Sweden ought to take into account this report.
이번 사안은 북한 핵무기화 실험이 북한 주민들과 이웃나라 국민 모두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사찰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방사능 피폭 문제는 북한의 체제 환경과 본질, 인권 문제를 대북 핵협상에서 다루지 않고는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 장소의 심각한 방사능 수치 정보를 감춘 채 기밀로 유지하면서 건강권과 생명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핵과 인권의 연관성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Because here's a good example of radioactive, severe irradiation from a test site that no information is given about.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접근, 정보의 자유, 모니터링 없이 북한과 합의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오히려 위험을 더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건 유엔의 대북인권결의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들과 모두 배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도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사안은 핵과 인권 사안이 분리될 수 없다는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절대로 지키지는 않고 상당히 위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태, 북한 주민들의 건강, 북한 주민들의 인간 안보가 상당히 큰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요인과 정치 안보 군사 이슈를 그렇게 분리시켜서 거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인권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 북한의 핵, 미사일, 정치, 안보, 군사 이슈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출신으로 미국 대학에서 핵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셉 한 씨는 3일 VOA에 길주군이 영내 곡창지대라면서 방사능 오염이 농사에 미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지하 핵실험하는 게 위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하에서 하면 이게 폭발하잖아요. 폭발하면 거기서 레디에이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디에이션은 입자들이 투과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잘 이게 트랜스페런트하게 뚫고 나서 멀리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온화시키거든요. 이렇게 물질들 이온화시키는 그게 말하자면 방사선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온화시키는데 근데 지하에서 그러면 물도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고 지하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염된 물이 이제 벼를 심으니까 그게 곡창지대니까 벼가 벼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쌀. 쌀에도 그 농산물에도 영향을 주면 그럼 사람들한테 그게 엄청나게 그러거든요. 그걸
한 박사는 지하는 특히 어디까지 방사능 피폭이 됐는지 측정하기 힘들다며 선진국 기술로는 가능하지만 북한은 기술도 관심도 낮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돼서 우리가 그곳의 땅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걸 진짜 거래해서 그쪽에다 농사를 짓는 그거는 좀 다양하지 말고 중화시키기 위한 뭔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김정은이나 지금 너무 무식한 짓을 하는데 과학자들도 알고 있는데 이것에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게 논리가 앞서면 안에서 뭔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했다가 괜히 반동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양 과학자의 양심으로 말하기도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북한 과학자의 입장이라면.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은 이 사안은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헌법 의무인 이 문제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압박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탈북민들의 높은 방사능 피폭 수치가 핵실험 때문인지는 단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3일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방사성 물질 유출이 전혀 없고 생태계 환경도 깨끗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고발해온 탈북 작가 지현아 씨가 유엔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감옥의 문은 밖에서 열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던 지현아 작가. 이듬해 미 국무부의 종교 자유를 위한 국제 포럼 연단에 선 지 작가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린 중국의 인권이 주제인 행사에서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북한에서 탈북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감하게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북송 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옥, 노동 단련대로 갈 사람이 분류되고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거나 한국과 미국 사람을 만나면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탈북했더라도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으로 수많은 태아와 탈북자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지 작가는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임신한 채로 북송돼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의해 마취 없이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유엔이 규정한 난민법에 서명하고도 탈북자를 송환시킴으로써 살인에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 작가는 17일 발표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송환될 경우 고문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처한다며 중국 정부는 국제인권과 난민법, 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42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부대행사로 중국에서의 인권, 종교 자유 혹은 법의 신념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미국 텍사스에 본부를 둔 차이나 에이드와 국제 변호사들의 모임 주빌리 캠페인 그리고 세계 기독연대 등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위구르, 티베트 등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한 인권운동가 5명의 증언이 나왔고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교화시설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위구르인 여성 사업가의 청원서도 공개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권 박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소개됐던 이날 차이나 에이드의 바푸 목사는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In our 2018 annual persecution report, we recorded around 1 million Christians who we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in the year 2018, a 348% increase from the 223,000 oppressed Christians.
연례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의 수가 2017년보다 348%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푸 목사는 가족의 꿈과 밝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와 국제기구와 약속한 개인의 권리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작가는 이에 대해 중국 영토 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권리 보호도 포함된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 작가는 VOA에 중국이 달라진다면 수많은 비극을 줄일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했다면 저는 돈의 희생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신매매 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가건 아프지 않았겠고 또 중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히 강제 북송 후 겪었던 일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이 크게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선 인신매매로 생긴 아이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죽음에 감옥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강목으로 머리를 맞아 검은 후유증이 생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 작가는 경제 군사대국인 중국이 인권에 눈을 뜬다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그 의미는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영향력은 국내 외에 커다란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천국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을 디딜 때의 그 설레임과 두려움의 교차도 느끼기 전에 북송의 위험에 노출되는 탈북자들입니다. 대륙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탈북 난민들에게 행사할 때 대륙의 가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사명이 빛날 것입니다.
2003년부터 중국 내 인신매매 탈북 피해자 여성들을 돕고 있는 미국의 민간단체 크로싱 보더스의 댄 대표는 중국 내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댄 대표는 VOA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 여성의 80%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ituation was dramatically chang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because of the current trafficking situation that has happened with these women. 70% of all North Korean refugees are women. 80% of those women have been sold.
그렇게 되면 탈북 여성들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댄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과 중국에서 경험한 폭행과 고문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120여 명의 여성들이 이 단체를 통해 의료, 종교,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Crossing Borders currently 100% of our network of over 125 women have been sold. Chinese men. And so, if there's some sort of legal protection for these refugees,
댄 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여성들은 중국을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긴 탈북 여정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요즘 미국에서 일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인공위성이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도록 만든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로켓을 통해 지구 밖으로 올려진 인공위성은 일정 기간 지구 궤도를 돌면서 카메라로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에 실려 올라간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 궤도 위에 자리를 잡고 최초의 메시지를 지구로 보내온 것입니다. 우주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로 동반자라는 뜻을 가진 스푸트니크는 직경 57cm, 무게 83kg으로 4개의 안테나가 달려 있었으며 내부에는 측정기와 2대의 송신기 등이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단순히 전파를 발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전 세계 국가들의 우주 개발 의지를 앞당겼습니다. 당시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냉전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미국과 소련은 2천 개에 가까운 우주 비행체를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1669년 10월 4일 초상화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63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레이덴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활약한 화가입니다. 17세기 가장 훌륭한 화가이자 판화 제작자로 약 300점의 그림, 2천여 점의 대생을 남겼습니다. 특히 빛과 어둠의 대비 효과를 잘 살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초상화 화가로 성공을 거두고 20년 넘게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으로는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있습니다. 해부학 강의를 하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단체 초상화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당시 렘브란트의 나이가 25살로 이때부터 예술적으로 큰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단체 초상화 작품인 야경도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 야경은 대중으로부터 너무 나쁜 평을 받아서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을 잃었고 같은 해인 1642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 실망과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경 제작 이후 무너진 렘브란트의 삶은 회복되지 못했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1669년 10월 4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